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군은 오늘 자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알바브 주변 주요 고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터키군과 동맹 반군이 어제 저녁 알바브 서부 외곽 영토를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바브는 시리아 북부의 요충지로 다자간 갈등에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정부군도 알바브 남부 3.5km 이내로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과 반군은 북쪽에서 진격하고 있고 알바브 동부와 서부 지역은 시리아 내 쿠르드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ISIL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반군들이 알바브에서 완전히 소탕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터키가 시리아에서 벌이는 군사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갖고 시리아 내 ISIL 소탕 작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터키 당국이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두 정상은 회담에서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 문제를 비롯해 난민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미국 측에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를 지원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터키 소식통들은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내일 터키를 방문해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와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귤렌이 지난해 7월 실패한 쿠데타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중 미국의 일자리 지원과 일본 자위대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일본이 함께 추진해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철회하는 한편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 대 관방장관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일본 비중이 크게 줄었으며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획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한 이란 최고 지도자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허용하거나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첫 주는 미국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란 국민들은 오는 10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5월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초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지난주 1대1로 정상회의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약 20개국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주재 한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메이 총리도 이번 회의에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 보좌관들도 메이 총리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열린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보안군이 로힝야족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유엔 보고서를 조사하기 전에 혐의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키오 자야 미얀마 외무장관은 어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만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다마 디엥 유엔 학살방지 특별자문관은 미얀마의 로힝야족이 인권유린으로 고통받아왔다며 이는 반인도주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몇 주간 휴가를 떠나겠다며 퇴임 후 계획을 밝혔던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최근 휴가지에서 물놀이를 만끽하는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하와이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수상 스포츠를 좋아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8년 동안 경호팀으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수상 스포츠를 하지 말 것을 권고받고 즐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한 표정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평들이 많았는데요. 휴가가 끝나면 워싱턴 DC로 돌아와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과 도서관 설립 계획을 진행하고 책도 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모교인 델라웨어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바이든 협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국정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5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미터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페리 코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And I Love You So,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And I love you so. The people ask me how I've lived till now. I tell them I don't know. I guess they understand how lonely life has been. But life began again the day you took my hand.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I don't let evening get me down. Now that you're around me, and you love me too. Your thoughts are just for me. to set my spirit free. I'm happy that you do. The book of life is brief, and once a page is read, all but life is dead. That is my belief.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get me down. Now that you're around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에서 사형수들의 장기를 비롯한 신체기관을 거래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시인했습니다. 이 소문으로만 돌던 내용이 공식 확인된 건데요.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1,440만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예정이고요. 이어서 타이완에서 총통의 친인척이 정부 고위직에 잇따라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사형수들의 장기 거래를 공식 시인했다고요?
네. 장기 이식 수술에 관련된 의학 기술이 발달된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 범죄 집단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사람을 잡아들여서 이 장기를 적출해서 판다든가, 심지어 정부기관이 사형수들의 신체기관을 거래한다는 의혹이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이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일부 불법행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황제푸 중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은 이날 바티칸에서 개막한 반장기매매 국제회의에서 장기매매는 중국에서 완전한 불법행위다 이렇게 밝힌 뒤에, 하지만 인구가 14만 명이 넘다 보니까 아직도 일부 위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죠.
네. 교황청 주최로 이 장기 밀매 중단을 위한 회의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바티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엔과 유럽연합, 또 세계보건기구 등 이 관계 국제기구들과 각국 장기이식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행사입니다. 이 올해 처음으로 회의에 나선 중국 대표에게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중국에서 불법 행위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어졌고요. 이 불법 장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황 주석이 설명하던 중에 아직도 일부 불법 사례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이 불법 사례를 시인한 황 주석, 중국 정부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바티칸 회의에 중국 대표로 참가한 황제푸 중국 장기기 이식위원회 주석은 의사 출신인데요. 이 중국 위생부의 차관에 해당하는 부부장을 지냈습니다. 중앙보건위원회 부주임도 역임했고요. 지금 현직으로도 이 중국 공산당 중앙후보위원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의 현직위원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자들 가운데 이 직위로만 따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럼 황 주석이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더 들어보죠.
예, 황 주석은 어제 회의 일정에서 2015년 중국 당국이 이런 사형수 장기 적출과 거래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불법 장기 매매 조직 단속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이후에 불법 거래에 관련된 의료기관 18곳이 폐쇄되고 이와 관련된 수십 명이 체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증만이 장기 이식 수술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됐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자, 불법 장기 거래가 있지만 정부가 강하게 단속하면서 장기 기증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언급이군요.
그렇습니다. 황 주석은 어제 회의에 앞서 이탈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5년 안에 미국보다 많은 장기 기증을 목표 기록하는 게 목표라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4,080건의 장기 기증이 이루어졌고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이라고 이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에서 온 그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 대표의 이번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중국 정부가 사형수 장기 밀거래를 강하게 단속하고 이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서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도 나왔는데요. 니콜라 베클랭 국제사면위원회 동아시아 국장은 중국에서 이식수술에 사용되는 장기의 대다수가 3,0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형수들에게서 적출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당국이 이를 중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넘쳐나는 장기 수요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영국신문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에서 정부 당국의 관여 하에 조직적인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죠.
네. 베클랭 국제사면위원회 동아시아 국장은 또한 중국의 사형 집행이 특정 이식수술 일정에 맞춰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환자가 준비된 때에 사형 집행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이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이전에 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문제를 전담 감시하는 모임도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장기 적출 행위 를 막기 위한 국제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사형수를 비롯한 수감자들의 장기 적출 사례가 여전히 많고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국제기구나 이런 감시단체들의 이번 주장 중국 정부와 입장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믿을만 한 건가요?
예, 중국에서 조직적인 장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 같은 국제기구와 감시단체들의 지적은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통계에서 중국은 10만 명당 장기 기증이 0.6명에 불과해서 세계에서 장기 기증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혔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합법적인 장기 이식은 만 건이었지만 중국 내 각 병원에서 시행된 장기 이식 수술을 종합한 통계는 6만 건에서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유엔 산하 기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6만 건에서 10만 건에 달하는 통계에서 만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불법 장기 거래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들여온다는 소식이네요.
네,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기를 원하는 무인 항공기, 드론과 고속정, 또 정밀 유도 무기 등 1,460만 달러 규모 첨단 무기 목록을 중국 측에 제출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중국 정부가 1억 위안 상당의 무기를 필리핀 측에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를 타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필리핀 당국은 설명했는데요.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말라카낭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의 군사 장비 지원이 공식화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중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무기 어디에 쓰입니까?
예, 필리핀 당국은 중국에서 들여놓을 무기들을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반군과 이슬람 무장 세력 격퇴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현지 반군 소탕 작전은 미 육군 특수정사령부 소속 미군 병력의 도움을 받아왔던 분야인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현지 미군의 철수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또한 그 반군과의 전투에 러시아의 도움도 받을 계획이라고요.
네. 필리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으로 받는 군사장비 지원 외에도 필리핀 정부는 러시아에서도 무기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오는 5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 모든 것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필리핀 정부와 반군의 전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네, 필리핀에서는 지난 1968년부터 필리핀 공산당과 전국 민주주의 전선이 결합한 무장단체인 신인민군의 무장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인민군은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중국식 공산주의를 필리핀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단체인데요. 이 필리핀 반군 측과 필리핀 정부가 수차례 화해와 싸움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필리핀 정부와 반군 측이 평화협상을 통해서 무기한 휴전에 합의해서 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았었는데요. 최근에 반군 측이 오는 금요일부터 휴전을 중단한다고 선언함에 따라서 다시 전쟁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어제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 명의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이완 총통의 친인척들이 잇따라 정부 고위직에 오르면서 현재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의 사촌 언니와 조카가 잇따라 정부 고위직을 맡으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시보와 연합신문망을 비롯한 현지 언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차이 총통의 조카인 차이 위안스가 지난 월요일 총통부 직속기구인 사법개혁국사회의의 대표 판사 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주말 단행된 타이완 정부 개각에서 차이 총통의 사촌 언니인 린 메이주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인사 조치가 나오면서 타이완 야당과 시민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 야당에서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예, 타이완 야당인 국민당 측은 어제 친인척 등용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경우 외에도 차이 총통의 친인척들이 정부 주변에서 전횡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고 국민당은 지적했습니다. 이 차이정 위안 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차이 총통의 오빠는 하오딩 생화학기술회사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됐고 사촌 언니의 아들은 중정기념 기념당을 철거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정기념당은 타이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이 국민당 지도자인 장제스 전 총통을 기념하는 시설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 육군이 논란 많은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소식, 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구두 변론을 청취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요?
네, 이번 행정명령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에 해당하는지 또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항소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이 이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요한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소송 내용부터 짚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입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단 이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이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로바트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그러자 연방정부가 이런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할 항소 법원이 이 행정명령 집행을 다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집행이 정지돼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 둘 것인지 이 문제를 고려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살펴보죠.
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어거스트 플랜 지 변호사가 먼저 변론에 나섰는데요. 플랜지 변호사는 이민 문제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면서 즉각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플랜지 변호사의 변론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what the president did here. And the president's determination that a 90-day pause was needed.
네, 적절한 비자 심사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처였다는 겁니다. 플랜지 변호사는 또 이 전국적으로 행정명령의 집행을 금지한 하급법원 판사의 결정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집행 금지를 하더라도 이 워싱턴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는 어떤 식으로 판사들을 설득했나요?
네, 워싱턴주의 노아 퍼셀 송무담당 법무차관이 변론을 맡았는데요. 퍼셀 워싱턴주 차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방학을 맞아 고국을 방문했던 학생들이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등 많은 워싱턴 주민이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이 퍼셀 워싱턴주 차관의 말 들어보시죠.
It has always been the judicial branch's role to say what the law is and to serve as a check on abuses by the executive branch. That judicial role.
네, 법을 해석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사법부의 역할이 되었다는 건데요.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퍼셀 워싱턴주 차관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이라크, 또 예멘과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들 7개 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변론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재판부는 이번에 이 90일 동안 입국 미국 입국이 금지된 이들 7개 나라가 모두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전체 이슬람 인구와 비교하면 15%에 불과하다는 점,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을 과연 이슬람 교도에 대한 금지 조처로 볼 수 있겠느냐고 이 원고 측에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에 대해서는 이들 7개 나라 국민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보통 구두 변론 때 이 판사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판결을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양측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은 행정명령 시행을 다시 허용하는 데 대해서 재판부가 대체로 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두 변론을 청취한 제9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1명과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2명으로 진보 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사안이 워낙 중요한 만큼 조만간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네, 법원 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항소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소송은 아무래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가겠다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나머지 대법관 8명이 또 이 보수와 진보로 4대4로 팽팽하게 갈려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어제 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 얘기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켈리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켈리 장관은 행정명령의 시행을 조금 늦췄어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먼저 의회에 알렸어야 했다면서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필요한 조처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켈리 장관의 말입니다.
The president's recent executive order to temporarily suspend entry for foreign nationals from seven countries, we believe, is lawful and constitutional.
네,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이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처였다는 건데요. 이 앞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 결국에는 행정부의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코다 액세스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조만간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 육군이 어제 다코다 액세스 송유관의 마지막 단계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연방의회에 알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은 서북부 다코타주에서 생산한 원유를 다코타주와 아이오와주 등을 거쳐서 중서부의 일리노이주의 항구까지 수송하기 위한 1,900km 길이의 송유관입니다. 송유관 개발 회사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는 지난해 말에 이 원유 수송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이 현지 주민들의 시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네. 자, 이 송유관 건설 사업에 반대해서 현지 미국 원주민 인디언 주민들이 1년 가까이 시위를 벌여왔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네, 현지 스탠딩 록스 주민들을 대표하는 변호인 측은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건설이 허용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다코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두 사람은 이 막대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 육군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현지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송유관이 미주리강 일부인 오아헤호를 지나는데요. 이 오아헤호는 바로 이 현지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송유관에서 혹시 기름이 유출돼서 이 식수원이 오염될 사태를 우려하는 거고요.
예.
또 원주민 인디언들이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지역을 지난다는 점도 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 이 송유관 건설은 미주리강 지역을 지나는 이 구역만 제외하면은 모든 건설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네. 자,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송유관 건설을 중지시켰는데요. 이 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번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이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달 동안 계속되고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자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요. 이 지역 관할권을 가진 미육군 공병대가 우회 경로를 찾는 등 계획을 검토하겠다면서 건설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건데요. 몇 년 안에 현실 세계에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이를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 공유업체라고 하면요, 이동이 필요할 때 이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이 차량을 호출해서 이용하는 일종의 택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로 손님을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일반 택시와는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 차량 공유업체의 대표 주자가 바로 미국 기업인 우버인데요. 우버가 이제 도로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객을 실어 나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에 한창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버 측은 이런 계획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월요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버가 사실 지난해 10월에 하늘로 날아다니는 비행 운송 서비스인 우버 엘리베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우버처럼 이 손전화기에 앱으로 호출하면은 이 전기로 날아다니는 비행체가 이용객을 데리러 간다는 건데요. 이 회전식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헬기장이라든가 이 고층 건물의 옥상 같은 곳에서 이 사람을 태워서 이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예, 운전자 없이 이동하는 차량을 말하는 건데 이 하늘을 나는 택시도 궁극적으로는 운전자 없이 그러니까 무인 운행을 목표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버 측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조종사 없이 무인 컴퓨터 조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자동차로 2시간이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를 이 비행기로 15분이면 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버 측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관련 백서에서 우버는 하늘을 나는 차 개발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헬리콥터와 비슷하긴 하지만 더 조용하고 더 저렴한 비행체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비행체 개발 업체와 규제 당국, 정부 등과 협력을 한다면 10년 안에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버가 영입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30년 동안 일해온 마크 무엇이란 사람인데요. 지난 2010년에 이미 나사에서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 헬리콥터형 차량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조종사가 탑승하는 이 몇 가지 초기 단계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외에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시범 운행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우버는 차량 공유 업체지만 이 최근 자율주행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 우버 택시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기사를 동승시키긴 했는데요.
네.
또 우버 산하의 자율주행 산업인 오토는 맥주 2천 상자를 실은 자율주행 트럭이 약 190km 구간을 달려서 맥주를 배송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토 측은 자율주행 차량의 상업적인 이용이 상용화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잭 존슨의 노래입니다. Better Together,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언제나 더 행복하다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knock on me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and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And all of these moments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But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so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 believe in memories, they look so, so pretty when I sleep. Ain't I well? And when I wake up, you look so pretty, sleeping next to me. But there is not enough time, and there is no, no song I could sing, and there i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say, but I will still tell you one thing, we're better together.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최근 국가안보회의 NSC 개편과 더불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을 당연직에 앉히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외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작품이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논란의 주인공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화 수리공의 아들
스티브 배너는 미국 남부 버지니아주 노폭에서 태어났습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63살인데요. 배너는 자신의 가족을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손으로 가톨릭교를 믿는 노동계층의 집안이라고 직접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전화회사 수리공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 다섯 형제 중에 셋째였던 스티브 배너는 결코 쉬운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동네 수영장에서 혼자서 8명과 싸우던 동생을 뜯어 말린 적도 있다는 게 형의 회상인데요. 하지만 스티브 배넌의 가족들이나 고향 사람들은 스티브 배넌을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 단원이나 반유대주의자, 괴물이나 악당 등으로 묘사하는 것에는 항변하기도 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스티브 배넌의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 중에도 유대인이 있다면서 반유대주의자라는 낙인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그와 일을 했거나 오랫동안 알아온 일부 사람들 중에는 언론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넌을 투쟁가, 신념가, 모사꾼, 싸움꾼이라고 부르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 불우한 결혼 생활.
스티브 배너는 미국 동부의 우수한 학교인 버지니아 공대에서 환경도시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면 고향인 리치몬드에 돌아와서 폐차장 등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 석사, 하버드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세 번 결혼해서 세 번 이혼한 후에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자녀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한 명과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쌍둥이 딸 등 세 명의 딸이 있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미 해군 장교에서 기록물 제작자로
스티브 배너는 버지니아 공대를 졸업한 후에 해군에 입대해서 1983년까지 약 7년간 장교로 복무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이력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전역 후에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요. 그러다 골드만삭스 출신 동료들과 함께 연예산업 관련 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때 큰 수익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세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는 등 직접 기록물 제작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언론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창립자 앤드루 브레이트바트를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극우 인터넷 언론 매체 브레이트바트 대표.
2012년 앤드루 바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스티브 배넌이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회장을 맡게 되는데요. 배너는 더욱 공격적으로 브레이트바트를 운영했습니다. 브레이트바트를 가리켜서 대한우파의 발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젊은 백인 남성이 주를 이루는 대한우파는 인종주의와 성차별, 외국인 혐오주의, 반유대주의를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브레이트바트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의 지지를 천명했는데요.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트럼프 후보가 경선에 나선 걸 신께 감사해야 한다는 등 찬양하며 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을 총진두지휘하는 책임자로 스티브 배넌을 임명했는데요. 이후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appointment of former conservative website chief Steve Bannon as his top strategist is drawing criticism from right groups.
결국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이라는 막중한 백악관의 주요 역할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백악관의 마쿠실세 논란.
사실상 대통령, 그림자 대통령, 권력서열 1위, 대통령 뒤에 있는 남자. 일부 언론들은 스티브 배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스티브 배넌이 브레이트바트 등을 통해서 밝혔던 세계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다자간 무역협정 탈퇴나 이민 관련 행정명령 등이 배넌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This is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Homeland Security Council. You know pretty much what it represents a lot.
그런데 최근 스티브 배넌이 또 하나의 날개를 다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배넌을 당연직 위원에 임명한 건데요. 이로써 나라의 가장 큰 안보 정책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I am worried abou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ho are the members of it and who are the permanent members?
공화당 소속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미 의회와 국방부 주변을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티브 배넌의 과격한 성향과 반유대주의, 반무슬림 지지 의혹 등을 들어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와 라인 스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 지금 많은 눈과 귀가 백악관으로 향해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ite the dust, bite the dust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ite the dust? Well, let's find ou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ite the dus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Oh no. How long have you had it for?
About 7 years.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I'm sure it won't.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내 컴퓨터가 결국 망가졌어. 작동이 전혀 안 돼. 라고 하자 마이크가 아유 그래? 얼마나 썼는데? 라고 묻네요. 제이슨이 한 7년 썼지. 라고 하자 마이크가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제이슨이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아, 그래? 그럼 가서 사야지. 새 것이라면 당분간은 고장 안 나겠지. 라고 대답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bite the dust.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Oh, no. How long have you had it for?
About 7 years.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I'm sure it won't.
Today's phrase is bite, B-I-T-E, bite the dust, D-U-S-T, dust, bite the dust. Bite the dust means to give out, break, or fail, usually after a long life or after something is used for a long time. It can also mean informally that someone has died. In addition, it can literally mean that someone falls face down in the dirt. 네, 본문에서 bite the dust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서 bite. Bite는 이로 물다, 깨물다 라는 뜻이고 dust, dust는 흙, 먼지를 말하는 거죠. Bite the dust는 죽다, 실패하다, 패배하다 또는 부상으로 쓰러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던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되거나 작동을 멈춘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물론 말 그대로 흙, 먼지를 뒤집어 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젠 예를 들어볼까요?
My refrigerator bit the dust. It's probably because I've had it for a very long time.
이라고 하면 우리 집 냉장고가 망가졌어. 솔직히 오래 쓰긴 오래 썼지.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볼까요?
Nathan bit the dust in the second lap of the race.
라고 하면 Nathan은 경주에서 탈락하고 말았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bite the dus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y old computer finally bit the dust. It's not working anymore.
Oh no, how long have you had it for?
About 7 years.
You should go buy a new one at the computer store near our house. They're having a sale.
Oh, awesome. I'm sure the new computer won't fail on me and bite the dust.
I'm sure it won't.
Let's review. Bite the dust means to give out, break, fail, or die. Bite the dust. Bite the dust.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부블레가 부른 홈. 당신이라는 이름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Paris or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in line or two. I'm fine, baby, how are you? Well, I would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My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ero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na come home. And I feel just lik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 And I know just why you could not come along with 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4년 2월 8일 오늘 일본이 중국 여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인 1894년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였고 이는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 타이완 등을 넘겨받고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자 호시탐탐 만주와 조선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만주 지방과 조선에 계속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이에 불안해진 일본이 결국 1904년 오늘 러시아를 기습 공격해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된 러일 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아시아 전역으로 나아갈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931년 2월 8일 오늘.
What is this?
Well, I made it. And it's for you.
영화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의 주인공인 미국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이 미국 동부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납니다. 제임스 딘은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숙모집에서 생활하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23살 되던 해 영화 에덴의 동쪽에 출연해 어두운 가정에서 자란 반항적인 청년 역을 연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제임스 딘은 이어 영화 이유 없는 반항과 자이언트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타지만 이후 1955년 9월 교통사고로 24살의 짧은 생을 마감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그 후 반항과 고독의 상징,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